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군이 서부 거점 도시 라마디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몰아내고 정부 건물들을 탈환했습니다. 이라크 군 대변인은 오늘 로이터 통신에 라마디 내 정부 시설을 완전히 장악했다며 ISIL 반군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 시설 장악은 라마디에서 ISIL을 소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음 조치는 도시 내 ISIL 은거지들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군은 7개월 전 ISIL에게 빼앗긴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해 미국 주도 연합군의 강력한 공습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라마디 일부 지역에서는 ISIL의 산발적인 저항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IL에 반대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로 잘 알려진 시리아 영화 제작자가 어제 터키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라카는 조용히 학살당하고 있다는 이름의 언론인 단체는 자신들과 함께 활동해온 나지 제루프 씨가 터키에서 대낮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됐다며 ISIL을 비난했습니다. 제르프 씨는 시리아 국경과 인접한 터키 가지안테프 시의 거리를 거닐던 중 차량에서 발사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잡지 헨타흐지의 편집장인 제르프 씨는 ISIL을 비난하는 내용의 영화 제작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언론인 단체 라카는 조용히 학살당하고 있다의 또 다른 활동가 이브라임 압둘 카데르 씨 역시 지난 10월 터키 남부 지역에서 ISIL에 의해 참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 지난 주말 기상이변으로 적어도 43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 26일 댈러스시 인근 지역에 시속 320km의 초강력 토네이도가 발생해 8명이 숨졌으며 주거용 건물이 파괴되고 고속도로를 지나던 차량들이 강풍에 휩쓸려 3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재난당국은 남동부 지역에도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적어도 19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텍사스와 뉴멕시코에서 인디애나주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는 홍수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최근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에서는 홍수로 적어도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국 외교부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군의 관여하에 여성 다수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총리가 위안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큰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이와 함께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에 설립하고 일본 측에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논란을 빚었던 반테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관영신화통신은 전인대가 어제 만장일치로 반테러법을 의결했다며 이 법은 중국 내 테러에 대응하고 전 세계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해외 첨단 기술 업체들이 암호키를 포함한 중국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호키는 디지털 자료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미 백악관은 올해 초 중국이 이 같은 내용의 반테러법 초안을 공개하자 비난을 가했습니다.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하기를 원한다면 그 같은 암호키 제공 의무 조항은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내년부터 모든 가구에 두 자녀를 허용하는 새로운 출산 정책을 시행합니다. 중국관영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출산 정책을 승인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인구 억제책으로 지난 35년간 시행해온 한자녀 정책은 폐지되게 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출산율 감소로 미래의 노동인구가 줄고 경제성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습니다. 일본 외상은 위안부 문제에 당시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당시의 군의 관여의 모도니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마당 수가 380 내지 400개 정도이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하루에 100만 내지 1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음 달 통일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연말 특집 시리즈도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015년 남북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끼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15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 간 오랜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한국 외교부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각 3개항의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시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의 발표 내용입니다.
위안부 문제와 당시의 군의 관여의 모도니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경을 깊게 기지づけた 문제であり 가까운 관점から 일본 정부와 책임을 痛感しています.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총리가 일본 내각 총리 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내각 총리 대신과 일본국의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改めて 위안부로서 아마타의 고통을 경험され 심신이 와타리 癒し가たい 傷を負われたすべ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します.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 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이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윤 장관의 발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일본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은 그러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의 성격을 놓고 한국 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 단체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마당 수가 380 내지 400개 정도이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하루 100만 내지 1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마당이 북한 주민의 삶 속에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장마당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380개에서 4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수치가 위성 촬영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정보당국은 장마당을 이용하는 북한 주민의 수를 하루 100만 명에서 180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약 2,500만 명인 북한 전체 주민의 4%에서 7%가 매일 장마당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때 장마당을 폐쇄했다가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주민 반발이 커지자 2개월 만에 다시 허용했습니다. 또 장마당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북한엔 당이 두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장마당은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지만 노동당은 주는 게 없다는 말도 유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내수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소비 주도층이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수시장이 커진 구체적인 사례로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에선 현재 매대가 12,000여 개, 그리고 양강도 해산시장의 경우 시장 이외 지역과 노점까지 합하면 4천여 개의 매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의 활성화로 햄버거와 피자, 손세차장, 정육점, 자전거 판매점, 애완견,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판매 등 새로운 장사 아이템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신흥 부유층인 이른바 돈주들이 사업 활성화의 주체로 부상하면서 도소매와 부동산, 금융, 임대, 고용 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을 떠난 탈북자 146명을 대상으로 올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전체 77%가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류 구매 횟수를 묻는 질문엔 52%가 계절마다 한두 벌, 36%가 1년에 한두 벌이라고 답했고 구매 장소로는 90%가 시장이라고 응답해 상당수 북한 주민이 생필품 구입을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장마당은 이미 북한 주민들의 삶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통제로 유통 부문에서만 시장화가 진행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장마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점에서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사회적인 개방성과 다원성을 증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장마당이 여전히 그 유통 부문으로 좀 제한된 그런 의미에서 생산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시장 경제의 발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들도 주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장 박사는 북한 당국이 내년 5월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경제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마당을 국가 통제 아래 두면서 이를 정권 유지에 활용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2015년 을미년이 저물어갑니다. BOA는 올 한 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들을 정리하는 특집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남북관계, 북한 내부 권력구도, 미북관계, 북한 인권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남북관계를 살펴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가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은 2015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해인 만큼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희망적인 관측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 발언입니다.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남북관계는 북한의 도발과 대화, 교착 상태가 반복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야기된 군사적 대치 국면은 올 한 해 남북관계에서 가장 긴박했던 순간으로 꼽힙니다. 당시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한 북한 매체의 발표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조치 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연평도 폭격 도발 이후 5년 만에 벌어진 남북 간 교전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8.25 고위 당국자 접촉을 계기로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됩니다. 북한의 최후 통첩 마감 시한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남북의 최고 지도자를 대신한 고위정책 결정자들이 43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북한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합의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와 이산가족 상봉 합의, 민간교류 활성화라는 3개 항에도 합의했습니다.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일관된 원칙으로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므로써 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북한은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북이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정례회담 개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 후 먼저 회담을 제의하고 나흘간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은 1차적으로는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온 확성기 방송 중단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을 역임하며 남북 군사회담 대표로 참석했던 문성목 한국 국가전략원 센터장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계속 우리에게 그걸 아주 간청을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셨잖아요. 그 천안함 폭진 거기에 대한 오이사 조치로 우리가 확성기를 세웠을 때 북한이 얼마나 반발을 했는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과 상징성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 정세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8.25 합의의 경우 지난 10월 북한의 당창건 70주년을 계기로 한 중국과의 관계 회복 시도와 미사일 발사 자제, 또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 논의 제의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협의 등 일련의 유화적인 대외 행보 속에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8.25 합의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차질 없이 성사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도 이뤄졌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한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 국민은 개성공단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지난달까지 1,800명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3배이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8년여 만에 재개된 1차 남북 당국회담이 후속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는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부터 먼저 합의하자는 북한과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 등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입니다. 1차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로 나선 황복이 통일부 차관의 브리핑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합의군에 먼저 명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마련하고 선대 중단됐던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함으로써 통일 지도자로서의 업적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며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으려는 북한의 행보는 1년 내내 지속됐습니다. 연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은 채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과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소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급기야 두 차례에 걸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며 핵능력 다종화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과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행보는 강원 전술의 주기가 짧고 변동폭이 커 예측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예측 불가능한 대남 행보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통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한국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1차 당국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북한에 제안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민생 환경 문화 분야 협력 사업을 의제로 다루려 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8.25 합의를 계기로 마련된 남북 간 대화 동력을 살려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7일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차근차근 이 8.15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 하에서 앞으로 대남 전략을 어떻게 끌어가고 또 대화를 어떻게 끌어갈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상반기 남북의 정치 일정과 금강산 관광과 5.24 조치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5.24 조치 철회거든요. 5.24 조치 철회는 북한이 사과하자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에요. 김정은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서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밑에서는 못해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내년 4월 한국의 총선과 5월 북한 당대회 등으로 남북 모두 현재 국면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려 할 것이라며 내년 5월까지는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년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남북관계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강진 박사입니다.
경제 난도 그렇고 뭐 대외적인 업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대회를 좀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그런 치적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남이나 대외관계에서 좀 더 적극적 적극성을 발휘해서 뭔가 이제 실익을 챙기려는 그런 유혹도 같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현재.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향후 남북관계는 핵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2015년 연말을 맞아 VOA가 준비한 특집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순서로 북한 내부 권력 구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음 달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통일부의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한국 통일부의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바로 편견과 차별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 탈북자 면담을 통해 이들이 직업을 구할 때나 거주지 정착 과정에서 많은 차별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재석 북한인권팀장은 다음 달 상임위원회에서 한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개선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그 인식 개선 차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그러면 정책 수단 그거를 뭐뭐로 이제 그거를 잡을 것인가는 어떻게 최종 그 권고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그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김 팀장은 내년 1월 상임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제도 개선 권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탈북자 정착 지원 제도 개선을 한국 통일부에 권고했습니다. 당시 결정문은 탈북자 인식 개선 사업 강화, 직업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 마련, 한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 신청을 한 탈북자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인권위가 2년여 만에 또다시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하게 된 건 탈북자에 대한 한국 내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통일부와 탈북자 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이 지난 2013년 탈북자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 응답자 4명 중 1명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이유론 말투가 다르다는 점 등 문화적 소통 방식의 차이와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꼽혔습니다. 당시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남북하나재단 신효숙 팀장입니다.
탈북민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있어서 천안함 사태나 목함지뢰 도발과 같이 이제 안 좋은 사태가 있을 때는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탈북민한테 그대로 이제 전이가 돼서 이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분들이 어떤 편견을 이제 느끼는 이런 방식이 많이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일부 한국 국민들이 탈북자들이 곧 북한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들을 바라보기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모두 28,607명이며 이 가운데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는 26,514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정부의 모든 각료가 참여하고 있는 납치 문제 대책 본부에 외무성 실무진이 새롭게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내각의 납치 문제 대책 본부에 북한과의 교섭을 담당한 외무성 실무진들이 합류할 것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외무성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가나이 마사아키 북동아시아 과장이 1월 1일자로 납치 문제 대책본부 사무국에 합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시카네 국장은 납치 문제 대책본부 사무국 심의관, 가나이 과장은 참사관으로 임명돼 대책본부와 외무성 간 정보 교류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소식통들은 지지통신에 이번 결정은 북일 협상의 진전 상황을 납치 피해자 가족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북일 협상에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이 더 잘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아베 신조 내각의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아베 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가토 가스노부 납치 문제 담당상이 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각료가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처음 총리를 지냈던 2006년 9월에 발족한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2009년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으로 바뀌면서 회의 참석자가 총리와 외무상, 관방장관, 납치 문제 담당상으로 한정됐었지만 아베 총리가 2013년에 조직을 다시 강화한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에는 납치 문제 대책본부 산하에 각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납치 문제 연락회도 신설해서 납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조속한 납치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이 일본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조속히 송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은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에 계속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이 최근 한 달간 중국에서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세 차례 비공식 협의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가나이 마사키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이 11월 중순과 하순 상하이에서 이달 중순 다렌에서 북한 당국자와 각각 만났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가나이 과장은 일본 정부가 공인한 납치 피해자 12명의 안보 정보를 포함한 납치 재조사 결과를 신속히 알려줄 것을 북한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일본이 언급하는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입국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서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두 나라 간 공식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서울에 탈북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설립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들 학교에 탈북 청소년 전용 1호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와, 착하다.
한 금융회사가 통일과 나눔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 우리들 학교에 이 도서관을 개관한 건데요. 우리들 학교 윤동주 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 아르미 도서관은 탈북 다문화 청소년들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관한 도서실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귀한 양서를 또 제공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또 도서실을 가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평소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나 아이들이 아주 가깝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꾸며주셨는데 사실 저희 학교가 또 1호로 또 이렇게 돼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독서는 중요하지만 특히 탈북 청소년들에게 책은 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책을 많이 못 읽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혹은 중국에서 지내는 과정에 학습 공백이 많이 길어져서 한국에 와서는 일반 학교에 진학이 좀 어렵고 진학을 한다 하더라도 도서량이 부족해서 한국 아이들 따라하기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언어이고 두 번째는 문화이기도 한데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도서예요.
아르민 도서관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도서관은 우리들 학교의 교실 하나를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연두색 벽에 보라색 등받이, 새하얀 책꽂이까지 알록달록 예쁜 도서관이 생기자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날 사진 되게 많이 찍었어요. 여기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어린 애들이잖아요. 지금 거의 10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쁘고 하니까 막 사진도 찍고 안에 들어가서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방이 좋으니까 다른 반에도 여기서 공부하고 그래요. 가끔씩 여기서.
도서관 네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어린애들 있잖아요. 지금 다 들어오는 게 10대 애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르민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학교 지하에 간이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재활용 책들로 채워넣다 보니 책도 다양하지 않았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서 이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르민 도서관이 생기면서 책을 읽기가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우리 점심 밥 먹고 지하실 좀 추워요. 그래서 밑에서 책 읽으면 좀 그래가지고 왜냐면 책들이 거의 다 밑에 있어가지고 밑에서 보고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서관이 학교 실내 있으니까 우리가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책이랑 친해지는 시간도 되고요. 거기서 여기 한국어 잘 모르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수업하고 그쪽에서
가끔씩 쉬는 시간마다 조금씩 한글 등이는 조금 동화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해주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우리들 학교인 만큼 갖추고 있는 책의 종류도 수도 다양합니다. 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약 천여 권의 책 중 학생들은 어떤 책을 선호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한국 역사가 약하니까 한국 역사 같은 걸 봐요.
한국 책도 읽고 그리고 되게 아기들 읽는 그런 책 많거든요. 그래서 다들 다 열심히 읽고 그리고 한국말 도움도 되고.
네, 책은 막 다양해요. 네, 다 있어요. 그렇죠. 과학이면 과학, 문학이면 문학. 그리고 막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독서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책을 가져가서 한 주일 동안 읽어갖고 와갖고 그 느낌이 어땠는지 그런 것도 쓰고.
위인전이라 역사책이라 저는 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랑 많이 다른, 제일 가장 다른 책이잖아요. 위인전 역사책, 그죠? 내용이.
네, 근데 내용이 저는 그걸 즐겨 읽습니다. 네. 저쪽에서는 역사책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으니까 저쪽에서. 역사책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고요. 여기 와서 저는 처음으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엄청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들 학교 아르민 도서관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 약 천여 권이 구비돼 있는데요. 학생들은 아직도 읽고 싶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책들이 더 채워졌으면 하는지 학생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읽기 어려운 소설 같은 것보다는 약간 좀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약간 그 뭐 얻을 수 있는
그림도 좀 있고
네네 약간 그런 책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 책 네 왜냐면 얘네 그 한국어를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한국어도 필요하지만. 중국의 그런 지식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생들의 의견을 감안해 도서관을 마련한 금융회사에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파손된 책들을 교환하고 다양한 책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통일과 나눔재단과 함께 탈북청소년 전용 도서관 추가 건립과 탈북청소년 금융교육 등의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에는 과거 북한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많은 탈북자들이 입국해서 살고 있습니다. 15개 직업군의 탈북자를 인터뷰해서 만든 북한 실상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약칭 성통만사의 남바다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구성한 얼굴 없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책이 발간이 됐는데요.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성통만사가 매년 탈북민들을 인터뷰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나 책자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는 북한 해외 노동자분들의 노예 같은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인터뷰집은 조금 더 쉽고 가깝게 북한 생활을 알 수 있게 탈북민들 통해서 북한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인권 침해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엮은 인터뷰집입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인터뷰집을 내게 된 뭐 동기라든지 목적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는 일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증언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사형, 부금, 폭행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결론이 다 비슷비슷해서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잘 알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강연이나 세미나를 하고 나오면 외국인들이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어떠냐, 어떻게 살며, 뭐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라는 것들 좀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책을 기획했습니다.
네. 이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탈북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인터뷰에 참여했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 15개 직업군을 저희가 인터뷰 집에 넣었고요. 그래서 32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네.
한국으로 오신 탈북자분들 중에서 북한에서의 이제 직업을 확인해서 여러 직업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신 분들로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학교나 뭐 타가서 같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직업부터 뭐 군대, 건설 현장, 합동농장, 대학 병원 뭐 이렇게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뭐 화가, 음악과 외교관 이렇게 북한의 사상에 철저하게 동조돼서 살았던 이런 분들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각 직업군별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직업이 북한에서는 어떤 특색을 갖는지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북한에 아직도 그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실명으로 다들 실렸나요?
실명이신 분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분들이 네. 그게 편하시니까요.
네, 네. 전직 북한 그 타가소 보육교사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북한 타가소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타가소가 북한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가소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한 곳이라면 정말 그런 곳이라면 충분히 배급이나 뭐 지원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는 뭐 건물만 번들하게 있을 뿐이지 제대로 된 지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이들 식사는 물론이고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생계에도 책임을 못 져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두 명이 일을 한다 그러면 한 명은 애를 돌보고 다른 한 명은 나가서 먹을 걸 구해다가 본인들 생활을 좀 챙겨야 되는 이런 실정이었고요.
네.
이건 북한이 체계적으로 뭐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 우상화 교육을 하기 위한 곳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요. 저희 인터뷰에서 한 사례 중에도 북한 타가소에서 가르쳐주는 노래들이 전부 그 김일성 그리고 당을 찬양하는 노래들이다 보니까 노랫말에 우리 장군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아이들이 벽에 걸린 수령님 사진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그 목을 못 가누는 갓난애기마저도 네. 그 아이들 눈동자도 수령님 사진을 본다는 거죠.
아, 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직 외교관 출신 탈북자의 인터뷰도 흥미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희 책에 북한 정부의 외교관으로 일하시던 분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외국에 나가 보니까 전 세계가 북한을 비난하는데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분도 네, 북한의 원수들이 북한을 공격하는구나.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진실들을 마주하면서 상당히 큰 배신감이 왔다고 해요.
네.
그래도 이제 북한을 배신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북한의 가족들이 인질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 외교관들 중에서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거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 뭐 공관 비용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도 챙겨주질 않아서 자기네들이 직접 외화를 벌어서 그 공관 살림도 해야 되고.
네.
흥성 자금도 보내줘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밀수라든가 불법적인 일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외교관들의 인터뷰 중에는 이 남북 관계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 뭐 그런 얘기도 나온 게 있나요?
네, 그 뭐 예를 들면 88년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공작을 했었고 또 뭐 소련에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었다라는 이런 자료를 본인이 직접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기 폭파 사건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직접 연출한 사실이다 이런 걸 본인이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네.
하신 거죠.
네.
관련된 자료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책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개 직업군별로 관련 증언들이 실렸는데요. 이 밖에 또 책을 집필하시면서 특별히 인상 깊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어떤 실상에 관한 증언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한국 남자들한테 크게 와닿는 부분이 사실 군대
10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 저는 네. 개인적으로 26개월을 다녀왔는데요.
네.
이게 그동안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진짜 10년은 뭐 방산도 바뀌고 세상도 다 바뀌고 뭐 이런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 증언을 해주신 분은 여군이셨거든요.
네.
처음에 5년을 하고 나올 생각이었고 그 의무 기간도 5년이었는데 들어가서 중간에 10년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들어오는 사람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10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도로 건설을 하면서 시체를 치우는 게 정말 큰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동안에 이 많은 탈북자들이 여기저기서 그 증언을 하면서 좀 과장됐다,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 이런 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을 쓰신 그 내용 중에 혹시 뭐 그럴 그 위험성 같은 거는 느끼지 않으셨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는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죠. 그거는 네.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지는 저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네.
저희도 뭐 그 이 책 안에는 보면 한 분이서 이제 하나의 직업군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 두세 명이서 같이 이제 그 하나의 직업군을 같이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여러 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적인 북한 사회를 맞춰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맞춰간 거기 때문에 그 한 명의 무슨 좀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전체적인 사실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성통만서 앞으로도 이런 그 내용의 책을 계속 발견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가 탈북자 단체로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로 좀 더 많이 알리는 일에 계속 매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국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로 풀어서 구성한 스토리북 얼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남바다 사무국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큰 뉴스 아무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 소식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지 25년 만의 성과입니다. 또 양국이 수교한 지 50년 만에 이 잘못되어졌던 단추를 바로잡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던 수회오 집회라는 것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바로 이 오늘의 합의를 좀 기다려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의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은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 또 배상을 요구해왔던 수요 집회의 성과가 일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양국이 수교 50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해인데
네.
이 올해를 보내기 전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정부가 합의를 보았다. 큰 성과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 집회의 경우에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학생, 일반 시민, 평화단체, 종교계, 한국 사람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세계 시민들이 함께 이어온 집회였고요. 1992년 1월에 시작돼서 올해로 24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3일 수요일 1210번째 집회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오늘 한일 외무장관의 협상 골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과거 일본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명확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 외무대신이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 차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통감과 사죄를 밝힌 것, 한국이 아주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 중에는 지원재단 설립과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를 언급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가 설립을 하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해서 피해자를 돕겠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조치를 착실히 하겠다는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또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확인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서로 비난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 서울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있는데 이 관련 단체와 피해자 할머니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 일본 대사관 주위의 안녕을 위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밝힌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인데요. 이 피해자들의 반응은 한일 양국의 협상 타결 기자회견처럼 명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그 양국의 외무수장의 기자회견 후에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또 시민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각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올해 88살의 유희남 할머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유엔 등 국제사회를 찾아가서 이 호소를 하고 있는 87살의 이용수 할머니, 이번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타결 내용을 무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사죄와 함께 밝힌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데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 맞선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당 이름을 바꾼다고 중앙선관위에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 같이 가자는 느낌을 담은 민주당의 새 이름인데요.
네.
당원들이 제안한 3,200여 개 이름 가운데 최종 5개가 추려졌고 여론조사와 당무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창당 1년 9개월 만에 변화. 약칭은 더 민주당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당의 이름은 정당의 성격과도 연결되는 것일 텐데요. 이 당의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가 요즘 야당 정치권에 일고 있는 지각 변동 때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에 맞서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재인 대표, 또 의사이자 기업가 출신의 안철수 대표, 오랜 야당직인 김한길 대표가 통합하면서 공동 운영 체제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 쇄신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이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당내 일부 의원들이 연달아 탈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안팎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인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그 문재인 대표가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당명을 정하면서 당내 분위기를 쇄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회도 물론 야권의 지각 변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올 한 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맥주는 149병에 가깝습니다. 소주는 무려 62병을 마셨다는 보고서입니다.
네.
한국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마신 평균 주량인데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어제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의 술 마시는 기호도가 4년 전에 비해서 맥주는 좀 늘었고요. 소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보다 술을 더 마시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이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폭탄주 회식 문화가 있는 한국은
주류시장 규모도 꽤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네. 이 한국의 주류시장 규모가 미화로 45억 4,740만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맥주입니다. 52.3%가 맥주고요. 소주가 28.2%, 나머지 막걸리, 과일주, 청주, 전통주가 있고 또 수입산으로 얘기되는 그 위스키, 양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술 시장의 특성도 분석됐는데요.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맥주와 함께 수입산의 대부분 와인 소비량이 최근 좀 늘었습니다. 도수가 높은 양주는 뭐 똑같다고 보면 소주는 그 소비량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번 보고서 제일 말미에 보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건강과 웰빙에 대한 잘 살아보겠다, 건강하게 살겠다는 관심이 높아지면서 술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음주 문화에서 술을 즐기는 정도의 문화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술 판매 시장 변화의 이유로 분석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올해로서 반포 67주년을 맞고 있지만 중국은 인권운동가들과 정부 정책의 평화로운 방법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중국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는 사람 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중국 정부는 거의 30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와 운동가들을 구속했습니다. 미국은 이람토티, 켄포카츠, 장카이, 가오유, 류샤오보 등을 비롯해 갇혀있는 20여 명을 석방하라고 중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인 푸지창은 태안먼 광장 무력 진압 25주년을 맞아 평화적인 기념행사를 열기 위한 개인 모임에 참석한 후 체포돼 현재 재판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 범죄성 내용 게재, 인종적 혐오감 자극, 논쟁을 유발하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푸지창은 2014년 5월부터 지금까지 구속돼 있습니다. 유엔 미국 대표부는 최근 중국의 국가보안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법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가안보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공안당국이 임의로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중국은 국제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 존중의 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이 중요한 문서의 출범 67주년을 맞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천부의 인권을 누릴 수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아직도 세계의 어두운 구석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도록 우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 뉴스와 미국 뉴스, 뉴스 속 뒷얘기를 아우르는 심층 뉴스 시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 아메리카 나우. 뉴스 속 궁금한 이야기들, 뉴스 따라잡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월 4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